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귀국차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김 대사가 2주일 뒤 회담 진행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2주일 만에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한 뒤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100일 가까이 아무런 셈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2주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이 진행됐느냐 마느냐는 미국 측에 물어보라 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의 어업 단속선이 오늘 오전에 충돌해 북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지점 먼바다에서 수산청 어업 단속선인 오쿠니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돌로 배에 물이 들어오자 북한 어부 20명가량이 바다에 뛰어들었고 어선은 충돌한 뒤 20여 분 뒤에 침몰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어부들은 대부분 구조됐고 일본 수산청과 해상보안청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미국의 윌리엄 케일린과 그레그 서멘자 그리고 영국의 피터 래클리프 등 3명을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세 사람은 상소 농도에 따른 세포 반응에 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케일린 씨는 미국 하버드대학, 서멘자 씨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그리고 래클리프 씨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소속입니다. 세 사람에게는 각각 상금 약 92만 달러가 수여됩니다. 노벨 위원회는 성명에서 세 사람의 연구가 생명체의 필수적인 적응 과정 체계를 규명해 암과 빈혈증 치료 연구에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곧 군사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 내 터키군 작전을 지원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 동북부 지역은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측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무장을 해제하도록 미국이 터키 정부와 합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터키 국경 쪽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지난 엿새간 이어진 시위로 104명이 숨지고 6천여 명 이상이 다쳤다고 이라크 내무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사망한 사람 가운데 8명, 그리고 부상자 중 1,200여 명은 보안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외곽에서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날 사드르시에서는 시위대 진출을 막으려고 보안군이 다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고 도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밤 진행된 시위 과정에서만 적어도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부실한 정부 기능, 그리고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해 수도 바그다드와 이라크 남부 도시들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치러진 포르투갈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절반 이상 개표가 진행된 결과 사회당이 약 37%를 득표해 정부 구성 권리를 확보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인 사회민주당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년간 좌파 연장을 이끌었던 사회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다시 집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회당을 이끄는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는 유권자들이 안정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장에 참여한 극좌 정당들은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2주 뒤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활동이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총 16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밀려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의 전반적인 상륙작전 역량이 크게 감소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5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협상을 끝냈습니다. 국무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2주 뒤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미북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발언은 8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북한 대표단의 주장이 나온 지 3시간여 만에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협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고 미북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대사의 발언과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일들을 검토했고 양측이 우려하는 많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4개 기둥 각각에서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논의를 끝내면서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과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적대관계의 유산을 토요일 하루 논의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들로 두 나라의 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그런 헌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며 2주 뒤 협상 재개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6일 별도의 외무성 담화를 내고 미국이 두 줄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리 만무하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난 이번 미북 실무협상은 외교적 절차나 표도 실종된 비판적 결과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협상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회담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북한의 어리석은 전략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를 백성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실무협상을 좋은 논의였다고 한 반면 북한은 역겨운 회담으로 일축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You know, one of the first things you do in a negotiation is figure out what you're going to say.
협상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협상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발표할 것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양측이 말을 맞추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번엔 양측이 각각 다른 회담에 참석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합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여서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인가로 향하는 절차조차 아니어서 더욱 그렇고요. 비관적인 결과입니다.
북한이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I doubt that. But I want to know more.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미국 측이 창의적인 방안과 많은 새 계획들을 협상장에 들고 들어갔다는 게 국무부 설명인데 창의적이라고 부를 만한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요?
I really wouldn't want to speculate. I think it's very odd to be talking about being creative.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 건 좀 이상하네요. 비밀리에 진행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걱정스러운 징후입니다. 다만 창의적인 방안이라는 건 일부 제재를 일시 유예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이게 북한의 매우 중대 사안이란 걸 알고 회담장에 들어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추측일 뿐이고 너무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안 언급에 기대감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국 접근법의 변화를 기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I think the U.S. is quite clearly the U.S. side wants to.
미국은 북한 문제를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조용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도 지금까지는 그런 의도에 동조하는 듯 행동했고요. 이번 회담이 이렇게 극적으로 마무리된 건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2주 뒤에 재협상을 하자고 했고 북한은 2주 동안 미국 셈법이 바뀔 리 없다고 거부했는데요. 실제로도 조건을 재정비하고 접점을 찾는데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미국이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새 접근법을 마련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양측 발표에서 상호주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말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건데 특히 국무부 대변인은 미북 협상의 어려운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은 고맙지만 그걸 누가 모르느냐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보다는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라는 것을 아직 정립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의 실무협상을 거부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정상 간 논의를 선호했으니까 말이죠.
북한이 정상회담을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웨덴 회담이 아무 결과도 없이 하루 만에 끝나버린 걸 보면 북한은 전혀 진지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협상단에 있었다면 북한에 이 문제의 진전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자꾸 요구하지 말라.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과 이번 협상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사전 실무협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해왔지만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실무급 대화도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회담을 실무급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 6자회담 때도 차관보급이 나갔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명길 대사,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모두 실무급이라기보다는 고위관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외교팀을 갖고 있습니다. 비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팀으로는 그게 북한이든 이란이든 실패라는 게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국무부라는 조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명길 대사는 이번 협상을 끝낸 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가 미국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무기 실험도 가능하다고 내다보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s would be foolish to take such a position.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건 스스로의 결정이지 트럼프 행정부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저 북한이 이 모든 절차에 진지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카드로 내세우려고 했다면 진작에 미국을 제대로 설득했어야 합니다. 미국에 깜짝 놀랄 제안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통화태 담당 차관보로부터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활동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상하원의 총 16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안건은 상하원이 각각 채택한 미한일 3국 간 유대지지 결의가 유일합니다. 약 2주간 휴회 중인 의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시 의정활동에 들어가는데 연말까지 회기는 3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중 상하원 모두 활동하는 기간은 총 28일에 불과한데 이 기간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6건으로 법안이 9건, 결의안이 7건입니다.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원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상하원의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입니다. 원비어 법안은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상하원 버전에 모두 포함돼 다음 달 21일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상하원은 당초 2019 회기연도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조정 합의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지연이 예상되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 임시예산 승인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예산 만료일인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해 연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원 측 발의자인 앤디바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대북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바 의원은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는 의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 측 국방수권 법안은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관련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과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상하원 단일 최종안에 담길 경우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어 올해 첫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8월 초 발의된 상원 측 결의안은 지난달 매주마다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며 현재까지 총 15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상원 법사위 소속의 오린해치 당시 상원 의장 대행이 처음 발의했고 당시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상원에 입성해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로 불리는 조시 하울리 의원은 해치 전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를 이어받았고 해치 전 의원이 추진했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의 재상정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하원에 재상정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도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현재 총 57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결의안은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가 통과에 논란이 될 만한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올 회기에도 안건 상정 결정권을 가진 소관위 또는 양원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은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비어 법안은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과 별도로 법안 형태로 상정돼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준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도 올해 재상정돼 상원에 계류 중이며 관련 주요 소관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에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 달리 하원 측 리드 액트는 아직 재상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은 꾸준히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혀 현재 각각 30명 이상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으며 하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중심으로 총 38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인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은 하원 측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됐으며 칸나 의원도 상하원 국방수권 법안 조정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밖에 상하원에 동시 계류 중인 대북정책감독법안과 미한동맹지지 결의안, 하원에 계류 중인 푀블로호 반환촉구 결의안과 대북제재 해제금지법안 등이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해병대의 전반적인 상륙작전 역량이 크게 감소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병대 사령관도 해상 병력 중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 해병대의 상륙 작전 역량이 지난 20여 년간 크게 감퇴했다며 한반도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할 때도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back in the 1980s we had 66 a lot of role.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총괄 평가국 ONA 분석관 등을 지낸 우드 선임 연구원은 지난 3일 VOA 기자와 만나 1980년대 예순여척에 달하던 상륙정이 대부분 교체되지 않은 채 32척으로 줄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최신의 상륙정의 성능은 탁월하지만 한반도 동서해의 과밀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소수 대형 상륙정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ose are fairly congested waters on each side of the peninsula, right? And so presenting a very few number of large targets.
지난 3월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특별 보고서, 미 해병대 재건의 저자인 우드 선임 연구원은 인적 부문에서도 상륙 역량 저하는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축적한 전투 경험은 시가전 등 소규모 전투에 국한됐다며 전면전을 상정한 상륙전 등에서의 경험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이날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도 지난 22여 년간 상륙군으로서 미진했던 부분을 시인하며 인도 태평양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맞춰 해군과의 통합성을 강조했습니다.
What can Marines do to help the fleet commander fight his fleet? How does that...
해병대가 지난 20년간 신속 대응군의 일환으로 이라크, 아프간전 등 소규모 전투에 자원을 집중한 나머지 해군과의 연계를 통한 상륙이라는 고유의 기능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버거 사령관은 무인용 상륙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상륙정 규모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once again, mass is going to have a quality all its own. So we have to go out...
한편 버거 사령관은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이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되고 있고 올해 가을에도 대대급 이하가 참여하는 KMF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얀 양국군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 훈련을 잠시 중단했는데 지난해 11월 재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어떤 비핵화 협상을 해도 북한은 언제나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많은 것을 포기해도 늘 소량을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하는 대신 해법을 찾는 데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갈루치 전 특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when the bathtub is overflowing, the first thing to do is turn off the water.
욕조에 물이 흘러넘치면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합니다.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시설을 닫을 것으로 기대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I think we should be looking to what they most want in terms of.
우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양보하는 건지 파악한 뒤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만한지 아니면 일부만 해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상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협상팀을 이끄실 때 우라늄 농축 문제가 빠졌다는 아쉬움이 계속 제기되는데요.
What happened a quarter of a century ago is that
25년 전에 제가 협상할 때만 해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은 영변의 한 원자로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바로 거기서 추출했었죠. 미국의 관점에서 나의 임무는 오직 그런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문제는 직접 다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떠한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재처리시설도 건설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당시 합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결국 제네바 합의에서 농축 문제는 다뤘지만 우라늄 농축은 적시하지 못한 건데 돌이켜보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물론 앞으로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겠죠?
Well, what we our technical people will do, I'm sure, if we get there, is that
플루토늄 측면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단 한 기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설이 언제 가동하고 멈추는지, 플루토늄은 얼마나 생산했는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루토늄을 이미 무기화했으면 그 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 형태로 축적해놨으면 포기하라는 게 우리 요구입니다. 우라늄 문제는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에 대한 대체적인 추정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라늄 농축은 매우 은밀한 전차입니다. 북한의 원심 분리기가 몇 개나 있는지 또 이를 가동하는 시설은 몇 개나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곳을 검사하려면 매우 강한 압박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그런 비밀 시설 때문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Everybody ought to be realistic that first is the question of what
양측이 협상을 통해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통상적 검증을 넘어설지 걸프전 직후에 이라크에서 했던 매우 강제적인 검증 수준까지 갈지도 정해야 하고요. 북한의 핵신고를 신뢰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소량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를 50개나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식탁 아래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인데 북한엔 그런 식탁이 엄청나게 많겠죠. 매우 우수한 검증 체제와 절차가 필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잠깐 휴해에 들어간 핵보유국 혹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언제나 남아있을 겁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것을 내놔도 여전히 적은 양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제한된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가능한 방법인가요?
Yeah, it's what I was saying a minute ago. It may be that if we made a robust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를 신고하고 깊숙한 곳까지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북한에 핵물질을 숨겨놓은 곳이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숨겨놓은 핵물질과 핵무기 말입니다.
미북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하십니까?
What the North Koreans did as they ab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명시된 대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 건설과 이미 갖고 있던 작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장비 그리고 실제 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반입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이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제대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I don't know. And I would caution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좀 더 겸손하라고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근거로 어떤 결론이든지 내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워싱턴 전문가들이 무조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게 맞는 분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로부터 북한 비핵화와 협상의 한계와 시도해 볼 만한 초기 조치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미국과 북한의 미북 실무 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이어 조만간 또 다른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의 미북 실무 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일부터 예비접촉과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회담을 마친 북한 김명길 수석대표가 5일 저녁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국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며 싱가포르 성명의 4개 항을 진전할 많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단의 그 같은 언급은 8시간 30분간 이루어진 회담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회담을 끝내면서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과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은 예비 접촉에 이어 실무 협상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회담은 4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회의장인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예비 접촉에는 북측에서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또 실무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이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명길 수석대표와 실무자인 정남혁, 김광학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협상이 대체로 2월 말 하노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새로운 대북 안전보장과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기대에 못 미쳐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제재도 해제받고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기대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아마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한이 요구해왔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는 아마 미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회담 직전인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발사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issile test right ahead of that. You know, so clearly there's something going on inside North Korea.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위신을 세우기 위해 회담을 결렬시켰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런 발표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는 미국에 굴하지 않고 사정하지 않는다.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추가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체면도 세우고 미국도 압박하고.
앞서 지난 2월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를 풀지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자연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에 나온 것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핵 협상과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일단 미국과 협상을 한 다음 협상을 했으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회담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성목 통일센터장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아마 중국의 주문, 중국의 생각 그런 것들을 받아서 미국과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라 아마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간 북한의 문을 열어놓고 실무 협상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y a little bit tougher on North Korea, but still keeping the door open for these working level talks.
스웨덴 미북 실무 협상은 일단 결렬됐지만 미북 대화가 아주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문성우 통일센터장은 조만간 미북 실무 협상 또는 새로운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뭐 시한이 지나가면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또다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 제재와 압박이 심하고 그것이 견디기 어렵다는 징후들이 여러 번 보였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북한의 이런 일정의 벼랑 끝 전술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중국이 참여한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economic pressure is still very strong with China refusing to trade with North Korea. And China could actually raise the tension.
실제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2년 이상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물자난과 외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의 대중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 16억 5천만 달러에 비해 90% 가깝게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2017년에 마이너스 3.5%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4.1%로 뒷걸음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 경제는 내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또다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동아태 지역 아시아 사업가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사업에 미칠 3대 위험의 하나로 국가 간 갈등을 꼽으며 북한을 핵심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이 최근 전 세계 133개 나라 13,000여 명의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2019 지역 비즈니스 위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사업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를 질문했는데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업가들은 자연재해를 1위로 꼽았고 사이버 공격과 국가 간의 갈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거의 30%가 꼽은 국가 간 갈등은 북한을 둘러싼 잦은 긴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과 한국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최근 북한의 핵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했고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일본의 안보에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한 건 일본 측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은 경제적 우려를 고조시킬 뿐 아니라 정보 공유 같은 분야에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두 나라의 능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공유는 한국 정부가 철회를 결정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철회가 두 나라는 물론 미국의 국익과 지역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복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내 국가 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잠재적 요소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홍콩의 민주화 시위 사태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10년간 사업에 미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재정 위기가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로 사업가들은 정부의 재정 회복력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위기 다음으로는 사이버 공격,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 에너지 가격 쇼크, 국정 운영의 실패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과 유럽에선 사이버 공격이 가장 사업의 위험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이 보고서를 내년 1월에 개최할 다보스 포럼 전에 출간할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에 위치한 섬 함박도에 세워진 북한의 군사 시설들이 2017년 중순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온 정황이 미국의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함박도가 남북은 물론 미북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 확장된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무인도로 방치됐던 함박도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건 2017년 7월입니다. POA가 1일 단위로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의 지난 3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함박도에는 2017년 6월까지만 해도 공사 흔적으로 해석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인 7월 20일자 위성 사진에선 굴착 작업이 이뤄진 듯 숲으로 뒤덮인 섬 한가운데와 동쪽 부근에 흙으로 된 바닥이 드러났고 8월 26일엔 섬 중간과 동쪽은 물론 섬 북쪽 부근에도 뚜렷한 굴착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한국 언론 등에 공개된 함박도의 원거리 사진을 보면 섬 북쪽에는 2, 3층 높이의 건물 3, 4개의 동이 들어섰고 섬 한가운데에는 타워형으로 된 건물과 함께 철제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건물들은 2018년 1월까지만 해도 위성사진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2월 6일자 위성사진에 처음으로 섬 북쪽의 건물 형태가 희미하게 포착됐습니다. 이어 다음 달인 2018년 3월 16일 건물은 좀 더 명확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고 약 4개월 뒤인 7월 29일자 위성사진엔 북쪽 건물이 위치한 곳이 좀 더 확장된 모습이었습니다. 2018년 남북한은 대화를 재개하고 미국과 북한은 1차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여전히 함박도에선 공사가 계속됐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BOA에 함박도에 들어선 북한군 시설이 미국의 방어 전략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방사포 등을 함박도에 배치한다면 한국을 겨냥한 무기의 타격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과거와 달라진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함박도는 가까운 한국 섬인 말도와의 거리가 불과 8.2km였고 또 서해 연평 우도에서 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인천공항은 약 45km 거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섬 중간 부근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타워형 건물, 즉 감시초소에 대해선 남북 군사 합의가 맺어진 2018년 9월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2018년 7월 위성사진에는 현재 감시초소가 들어선 자리에 작은 굴착 흔적만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구글 어스를 통해 공개된 2018년 7월자 고해상도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사진에는 감시초소가 있어야 할 지점에 검정색 물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 플래닛랩스의 같은 해 9월 12일자 위성사진은 감시초소가 위치한 지점이 두 달 전보다 더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건물로 볼 만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남북 군사 합의가 맺어진 9월 19일 이후에 감시초소가 완공됐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Surveillance tower that's up on the top of the hill, the peak, was under construction in 2018 and it appears completed on the
감시초소와 레이더 타워는 2018년에도 계속 건설 중이었고 완공된 모습은 최근 공개된 2019년 사진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일부 부지에 대한 굴착 작업도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또 다른 대형 건물이 세워질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감시초소가 지어지는 과정이 수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o get the equipment up to the top of the hill for the tower and the radar slash communications tower, they probably had to bring most of
감시초소와 레이더 타워를 짓기 위한 자재 등을 대부분 손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감시초소까지 이어진 길이 없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합해보면 함박도에서 최초 굴착 작업이 시작된 시점은 2017년 7월이었고 약 1년 뒤인 2018년 7월 북쪽 지역의 건물들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타워형 감시초소가 완공된 시점은 2018년 9월에서 올해 중순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도 함박도에서 공사를 계속한 정황은 섬 내 또 다른 지점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섬 북서쪽 끝자락에 하얀색으로 된 기다란 시설 혹은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이 시설 혹은 물체는 올해 3월 이후 위성사진에서 포착되기 시작해 5월부터 뚜렷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해안과 맞닿은 점으로 볼 때 선박 등의 접안 혹은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한센 연구원은 위성사진의 낮은 해상도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해석하기엔 이른 상황이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얀색 바위가 빛에 반사돼 시설처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구글맵을 비롯한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함박도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에 위치한 섬, 즉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로 규정하고 현지에 레이더 등 감시초소 수준의 시설이 있지만 장사정포 등 확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함박도 감시시설은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한국 국방당국의 설명에 대해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관할권 논란이 있는 지역을 한국 군 당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고 너무 쉽게 양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모성 사망률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보다는 낮지만 한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8배 이상 높습니다. 유엔 보고서를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은 지난해 북한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00년에서 2017년 모성 사망률 추세 보고서에 명시된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2000년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139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2005년 120명, 2010년 106명, 2015년 91명, 2017년 89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17년에 걸쳐 36%가 줄었으며 연평균 2.6% 비율로 계속 떨어진 것입니다. 모성 사망비는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로 임신, 분만, 출산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북한의 전체 모성 사망자 수는 2000년 570명, 2005년 450명, 2010년 370명, 2015년 320명, 2017년 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모성 사망비 89명은 전 세계 평균인 21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개발도상국 평균 415명의 2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모성 사망비가 10만 명당 100명 이하 수준이면 낮다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1명과 비교하면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한편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이 발표한 2019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은 산후출혈, 감염, 폐혈증과 임신 중 합병증이며 특히 가정분만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여성과 어린이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북한에서 실시한 종합지표조사에 따르면 북한 내 출산의 7.8%가 의료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이뤄지며 전체 모성 사망의 3분의 2가 가정분만 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옥시토신과 황산 마그네슘 등 출산 관련 필수 의약품 부족과 영양 부족도 북한 모성 사망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모성 사망과 신생아 사망을 줄이기 위해 북한 의료기관에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산파를 훈련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400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 임산부 39만 5천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모성, 신생아,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달 북한 보건성에 구급차 9대를 전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산부인과와 신생아 관련 응급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활용해 환자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구급차는 북한의 9개 군에 소재한 병원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현장이 포착된 세네갈 당국에 이번 사안을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해법은 아니라며 파견국과 협조해 노동 조건 등을 개선시키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불거진 세네갈 정부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is really trying to reach out the foreigner authorities, in this case the Senegal authorities, and to put them in a situation. And I can do that.
퀸타나 보고관은 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느 누구도 세네갈 정부 등 해외 정부에 접촉하려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네갈 당국에 서한을 보내 노동자의 기본 보호 조치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북한 기업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 노동자 31명이 건설 현장에 투입된 상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창작 프로젝트 그룹에서 이름을 바꾼 회사로 알려져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BOA 보도에 대해 북한의 해외 노동 시스템이 처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It's quite revealing about the situation of or the system of that exists in North Korea regarding workers.
또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정부 당국, 특히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임금 일부를 북한 정권에 빼앗긴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나라들은 올해 말까지 북한과의 계약을 끊어야 하지만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hile we see that the North Korean system of overseas workers have all these shortcomings.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문제에 많은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가족들은 해외에서 온 임금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버는 임금이 매우 적지만 북한의 가족들이 생활하기엔 풍족한 액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룰 때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각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을 종료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가 최선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책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나라와 개인, 회사 등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The best way to address this issue is to engage with those countries who host these workers.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건에 더 나은 노동 환경과 관련 기준,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 보장 등을 넣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외부 생활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se people do not really have the possibility to look outside, to access to internet, to go around the townships, etc.
세네갈의 사례에서처럼 북한 노동자들은 인터넷이나 외출 등을 통해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 개인의 권리를 체제 변화에 이용한다는 개념도 논란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우리는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등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10월 7일 동독 정권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발표하고 독일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합니다. 서독 정권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1945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은 엘베강을 경계로 독일을 분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서독을 차지했고 소련은 동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후 1949년 미국은 동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돼 가자 이에 대응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자신의 점령 지구를 합쳐 서독에 독일 연방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독 또한 1949년 10월 7일 독일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독일은 공산주의 진영인 동독과 자유주의 진영인 서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849년 10월 7일 현대 탐정소설의 아버지 에드거 앨런 포가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9세기 미국 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탐정소설과 공포, 정신이상, 죽음 등의 이야기를 주로 쓴 작가입니다. 포는 1809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가난한 연극 배우들이었습니다. 에드거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에드거가 두 살 때 어머니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돼버린 에드거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사는 부호 존 앨런가에 위탁됐습니다. 에드거는 존 앨런의 지원으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샬럿츠빌에 있는 명문 버지니아 대학에도 다녔습니다. 에드거는 공부를 잘했으나 술을 많이 마셨고 도박을 좋아해 막대한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 고모 딸인 버지니아 클렘과 결혼했습니다. 포는 26살, 신부는 13살이었습니다. 1939년 발표한 단편 소설 어셔가의 몰락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1845년 출판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까마귀라는 의미의 레이븐이라는 시로 작가로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폐결핵을 앓고 있던 그의 아내 버지니아 클램포가 1847년에 세상을 떠나자 앨런 포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1849년 10월 7일 에드거 앨런 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